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라 별이자매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자매님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았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방향에서 이제 9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고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들어오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보내시는데 바로 9장에서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별이자매님 누가복음 9장 1절을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네.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 중에서 열두 명을 뽑으셨으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말 잘 듣고 가장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뽑을 것 같잖아요. 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 열두 제자들의 직업이 있었는데요. 어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고 또 열심당원, 그러니까 로마 제국 과 싸우고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모여서 각자의 삶의 경험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불편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결론은 우리의 생각은 성공할 거라고 믿었지만 3년 반 정도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따르면 예수님을 좀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이 눈만 떠도 눈빛만으로도 예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열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 한 가지를 바라셨어요. 저는 사실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3년 정도 지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이러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십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능력과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능력은 실제로 그 일을 일으키는 힘이고 권위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땅의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에 모든 건물과 모든 땅의 주인이 있죠. 주인이 와야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문을 열고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이 권위의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어요.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서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계속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능력과 권위를 주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해야 보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완벽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행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낯선 명령이 나오네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떡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라.
네, 누가는 이 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돈도 음식도 가방도 지팡이도 갖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두렵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낯선 길을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가방 속에 그 모든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 뭘 먹을지, 무엇을 할지, 어디에서 잘지를 다 계획해 놓아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가 어딘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자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준비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여정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로 출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이 말을 아무것도 가질 필요 없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규칙이 나오네요. 한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머물라고 하세요.
네, 당시의 여행자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효율 수요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는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살아서 오늘 나의 삶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흩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그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역입니다.
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할 것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서 언제나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어떡해요? 거절하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이건 인류 공통적인 아픔입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계시는데 저는 진짜 배가 아프더라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인간은 어떠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분은 사랑받으시니 나는 저분이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프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옆에 온전한 사랑을 받을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정확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타났을 때,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핍박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인간은 그 아들을 거절하고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환영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 환영받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세상이 환영할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제자들이 거절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거군요.
네, 이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네, 제자들이 실제로 떠나서 사역을 했어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네,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헤롯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반하는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권력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등장할 때 그것을 또 거절하고 또 가인처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삭제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삭제시키려고 하지요. 권력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진리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네. 누가는 사역이 끝나면 서로 돌아와서 나누는 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서로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왔어요.
네, 사람들은 대중은 계속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칠 그 회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내일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별이 자매님?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을 고치셨다.
네, 영접하사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진리를, 그 빛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까이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풍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어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게 하자는 의견이었어요.
네. 배가 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돌보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저 빈들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제자들에게는 아무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것,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그 한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린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천 명이 왔는데 거기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한계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라고 숨기거나 또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거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서로가 정확하게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그 한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참 의미 있어 보여요.
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성찬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어 제자들에게 이제 나와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되자라고 초대하실 때 주님께서 그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미리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네요.
네, 9장에서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확장해 갔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장면이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5천 명 모두가 충분히 먹었는데도 먹을 것이 남았어요.
열두 바구니나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숫자는 약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 열두 지파,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급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하여 차고 넘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두 광주리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또 누군가에게, 누군가 배고픈 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나누어주는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생명이 어딘가로 흘러가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걸 보면서 작은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옷자락을 붙잡는 것, 신음소리를 내는 믿음, 오늘도 우리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밖을 여는 풍경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대단한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고 우리 일상 가운데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 질문이 바로 제자의 질문입니다.
네, 결국 제자들은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 이것이 제자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상호관계, 상호순환, 상호침투, 예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끊임없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 상호성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그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풍경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중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말씀을 심으시고 또한 말씀을 심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 그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다시 배웁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보내시고 부족한 손에 능력과 권위를 채워 일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처럼 너무 작게 느껴질 때에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받은 것을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중 식구들의 삶에 그 수많은 문제와 필요와 목마름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를 향해 은총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재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진양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아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감사했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은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일곱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던 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셨잖아요. 죽어버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매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또 기적을 베푸시지도 또 필요한 걸 채워주시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덤가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거죠.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죽어버린 예수님,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 그 차이가 뭐라고 했었나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며 따랐던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던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실 축복, 또 예수님이 주실 능력, 예수님이 주실 문제 해결을 바라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잘 알지만 정작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서 심지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아무런 행동 없이 다시 돌아간 걸 보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방금 했던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말씀을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나요?
제자들이 유대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에도 수없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심지어 빈 무덤을 봤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혹여라도 자기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갈까봐 문을 꽁꽁 잠금 채 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힌 문에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나요?
제자들에게 못 자국난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생겼던 그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이전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나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고 있네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상처는 제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것 같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놓쳐버린 사명의 길로 다시 회복시키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죠.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꿈도 희망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꾸짖고 쫓아내시고 종교 지도자들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정도의 능력이면 분명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고 다음으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제자들 눈에는 세상이 너무도 커 보이고 또 자기들은 한없이 작아 보였을 거예요. 또 그렇게 작아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저 문을 닫고 두려워 떠는 것밖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 자기의 손에 난 못자국과 또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순히 능력 많으신 분 정도로 드러내고 계시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능력 많으신 분 정도로 드러내신 게 아니라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세상의 권세 정도가 아닌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자,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어서 제자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도 진양자매 말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닮아가야 하는 믿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 같나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이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적었고 아마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나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걸 실패하고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세상에는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을 그냥 버리고 말 텐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나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또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무죄 또는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요?
죄를 판결하는 사람이면 재판장 아닌가요?
네, 그렇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때 세상에서 근근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재판장과 같은 권위를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회복된 제자들을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꾸짖을 수 있는 재판장으로 세우실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네요.
네,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네, 또 뭔가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하필 그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가 뭐라고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도마의 반응을 보고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며 다른 누구보다 상심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상처받으면 다시 마음 열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때도 제자들은 집 안에 있었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문이 닫혀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 또 도마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믿음이 회복되기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의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나요?
도마가 요구한 대로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내 흉터를 확인해서 너의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어떤 육신보다 완벽한 몸이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완전한 육신 가운데 자기가 받은 상처, 십자가에서 생겼던 흉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흉한 그 육신의 흉터를 그대로 남겨두신 채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의 몸에 난 흉터들로 인해서 도마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실해 있는 도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 흉터를 남긴 채 부활하신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의 흉터가 도마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흉터를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과 함께 수많은 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흉터가 상실해 있는 도마를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완벽해야 할 몸에 복이 흉한 흉터를 남겨두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키셨던 장면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핍박을 가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땠을까요? 정말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치고 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그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비록 두려운 현실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을지언정 그렇다고 한순간에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이들은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뻔히 알지만 세상 앞에 또 현실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문을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괴롭지 않았을까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준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제자들도 그랬구나. 제자들도 우리처럼 두려워서 문을 잠근 채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한 채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구나.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핍박 앞에서 무너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던 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또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는 패배자가 아닌 권세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런 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자,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자들처럼 또 도마처럼 알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또 상실감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자매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연약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어도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늘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마음.